요한복음 강의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서브타이틀을 제목을 예수님의 기도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6장 9절부터 거기 11절에 나오는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우리가 읽고 외우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사실 따라하는 것보다도 이 주의 기도문을 가지고 이것을 응용해서 그걸 더 깊이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할 것은 여기 그 요한복음 17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모범으로 주님의 그 기도를 이걸 쭉 다 적으셨습니다. 사실 이 적은 거는 사도 요한이 적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저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이 잡히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감람산 언덕에서 거기서 영적 싸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혼자서 저만큼 떨어져서 기도하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와 봤는데 세 번이나 그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다 잠을 잤습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굉장히 아주 절실한 기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아마 이 기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그 기도문에 이 기도의 내용이 그 1절부터 27절까지 굉장히 길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것을 그냥 글자를 풀어서 하면은 이건 아무 뜻도 없습니다. 뭐 그냥 신실하신 예수님의 기도 그 내용밖에라고 그렇게 생각할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더 그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친히 하신 이 기도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셨을까? 이거를 깨달아져야, 그게 와야만, 그 내게 닿아야만 이것이 깨달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주님이 하신 이 기도문이다. 이게 무슨 뜻으로 하셨다. 뭐 이 그 1절은 뭐고 2절은 뭐고 해서 그런 정도로밖에 우리가 이것을 해석, 거기서 끝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긴 이런 내용이지만은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 기도를 하셨을까? 사실 주님께서 혼자서 하신 이 기도인데 이거를 사도 요한이 어떻게 듣고 이것을 나중에 다 썼는가? 이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다 썼는데 그런데 주님은 혼자서 조용한 데 나가서 기도를 했는데 근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그것을 듣고 그걸 또 나중에 와서 이거 전부 다 기억을 하면서 이것을 다 썼는가? 물론 성령께서 다 그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의 그 감동 감화를 주셔서 그 자기가 멀리서 자그마한 소리를 들은 것을 그것이 다 들어지고 또 다 외워지고 깨달아지고 나중에 그것이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나서 이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다 길어서 이것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나중에 한번 우리가 쭉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그 17장 읽어보신 분 계세요? 미리? 안 읽어봤어요? 무슨 단어가 여기 제일 많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예.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에게 올리는 그 기도를 하면서 그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많이 썼어요. 제일 많이. 그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아버지를 그렇게 찾았을까?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 다음 18장에 나오면 예수님 이제 붙잡히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 이것을 듣고서 이것을 씁니다. 여기, 그래서 그것을 대략 세 등분을 해서 나누면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20절서부터 26절까지는 미래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애절한 이 아버지의 그 뜻을 우리가 알 때,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 몇 번 말씀하셨는지 혹시 카운트 해보셨어요? 예. 예, 자그마치 39번을 하십니다. 39번. 이 요한복음 17장 안에서 39번.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신 것은 딱 한 번 나왔어요. 하나님 한 번. 그리고 우리 아버지,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Our Father in Heaven.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그 가르쳐 주시는 그런 뜻을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직접 나가는 그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매달림.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없었느냐? 있었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자녀들을, 이스라엘 자녀들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렇게 여기셨습니다. 내 자녀들하고 하고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다. 예, 그 구약 전체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이 14번이 있습니다. 14번.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자녀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뜻을 낳은 것이. 그런데 그 신약에 와서 사복음서에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70번이 나옵니다. 70번.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 대한 것을 얼마나 강조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더 그렇게 많이 썼을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걸 우리가 미스하면은 그러면 전체를 다 보지 못해요.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그렇게 많이 찾으셨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하여금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연결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이걸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됩니다. 3절에 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세요. Only true God. 참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거룩한 아버지, Holy Father. 네, 그렇게 칭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의로우신 아버지, Righteous Father.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 8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칭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말씀을 듣죠. 아버지, 아바 아버지. 바로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을 이제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아빠가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을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하나님 앞에 이제 부탁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자주 나오는 여기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 그 특별히 1절부터 그 5절 사이에 1절부터 5절 사이에 거기 아버지여 아버지를 아버지께서 또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또 아버지여 아버지와 함께 이 단어가 계속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아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화롭게 우리 문영아 집사님 여기 있지만 이름이 자꾸 나와요. 영화롭게 한다. 여기서 이 그 영화라는 얘기는 영광이에요. 영광 glorify 한다. 영광 왜 이것을 말씀하시냐. 여기 키워드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 다음에 영화 영광 그 다음에 이것이 그 다음에 그 3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영생하고 다 연결된 거예요. 영생. 예. 이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님께서 왜 무슨 뜻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이 말씀 속에서 도대체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영광 하면은 암을 걸렸던 사람이 기도해서 나음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 생각을 해줘요. 그러나 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만 이렇게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는 것을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또 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 모든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무릎을 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경배를 받을 대상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모든 이름 위에서 뛰어난 이름으로서 높임을 받는 그러한 이루어지는 모든 그러한 것이 다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훨씬 더 우리의 생각보다도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영화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폭넓게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절에도 보면은 5절에 아버지께서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로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영광을 자꾸 이제 주님께서 나타내십니다.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여태까지 기도 안 했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께 내가 부탁을 해서 그래서 너희들의 기도를 이제 응답을 하게 해주시겠다. 네, 그래서 이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광을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폭넓게 이렇게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그 다음에 영광과 영생 이것을 우리가 잘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 아는 것이다. 영생이 우리가 말하는 그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구원이 뭐냐? 구원은 우리는 보통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 영생을 그 영원한 생명,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또 salvation 이것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안 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하는 것이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만이 영생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것이 깨달아지는 자들에게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이것이 참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치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너희들이 그냥 막연하게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제호바, 그리고 엘샤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많이 불렀었는데 바로 그 본체가 나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 지금 유대인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평생 그렇게 부르면서 살아왔죠. 종교 생활에서 회당에 가서 시나고그에서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너희들이 부르는 사람 그 아도나이 그 주라고 하는 주님의 그 대상이다 하는 것이 이게 지금 홀떡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미리 지금 계속 자꾸 그걸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설명 나중에 이제 그것을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이제 그것을 깨닫는 거죠. 이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이 관계 이것을 여러분 나중에 이 요한복음 17장을 다시 한번 조용할 때 그때 한번 깊이 묵상을 해가면서 읽어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예수님은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다윗이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냐? 그 당시에 예수님 안 계셨으니까 다윗이 자기가 어렸을 때 그 목동으로 있을 때 또 그 셰퍼드로 있을 때 그 하나님을 그 자기를 보호함을 받았던 보호를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많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나중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목숨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도망 다니면서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인 것을 다시 깨달았어요. 그래서 많이 많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 생명을 건졌습니다. 하나님을 그러고 나서 그 다윗이 이제 그 시를 많이 썼죠. 시편을 쓴 것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서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했던 그 다윗이 그 시편에서 제일 많이 쓴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단어였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다. 은혜다 라고 해서 하나님은 아주 아무 힘없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리모트 컨트롤 좀 내가 원하는 데서 꾹꾹 누르면 다 응답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더 두려워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 옆에 더 겸손해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하는 이것이 더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 그 유치원생들하고 똑같아요. 아 그냥 공짜로 주는 영생 아, 믿습니다. 아멘. 그걸로 그냥 끝나고 그리고 착각하고 그럼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이건 안 해요. 이거 안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나중에 오셔서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그거를 자꾸 설명을 해주세요. 나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이런 거다는 것을 자꾸 아버지와 나 아버지와 아버지 이것을 자꾸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전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을 자꾸 쓸까 자꾸 기적을 베푸시니까 이게 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왜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라고 그럴까? 라고 속으로 의심을 하면서 계속 따라다닌 거죠. 나중에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나서, 아, 이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하는 것이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게 삼위일체도 깨달아지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은 그냥 천주교에서 어린 아기 예수로 태어났다가 그래서 잠시 기적을 베풀고 간 그러한 사람으로밖에는 더 이상 우리가 기억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던 예수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만 그래야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 구약에서 천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angels of the Lord라고 해서 하나님의 주의 천사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18장인가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새 천사가 왔죠. 새 천사가 와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뛰어나가서 그들 영접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음식해서 대접한 그런 것이 나와요. 근데 그걸 쭉 읽어보면은 새 천사 중에서 이제 둘은 천사고 하나님은 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여호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서 아브라함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의 본부리가 전에 공부했죠.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이 사람들이 깨닫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들로 나타나서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 가서 우리 다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또 다니엘서 거기 3장에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 전부 다 절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청년들이 절을 안 하고 그리고 나는 우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했더니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그 밑에서 보고 있던 놈들이 와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자질을 해서 그래서 그들을 불모 속에다가 불을 엄청나게 일곱 배로 더 뜨겁게 해서 거기다가 이제 세 청년들을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다니엘서 3장 25절인가 거기 보면은 분명히 세 사람을 떨어뜨렸는데 거기 네 사람이 불 안에서 걸어다닌다라고 했어. 용광로 안에서. 그런데 그 네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같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Like the sons of God, son of God.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그것을 구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그래서 구했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아마 이해가 빠를 겁니다. 많은 그런 그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이게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되고 깨달아져야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자녀인 그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나 예수님의 그 제자들, 이것이 똑같이 것이 깨달아지는데 똑같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관계나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들이 이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들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올리느냐 하면은 마치 그 60년대 1960년대 그때 참 한국이 참 살기가 힘들었을 때 그때는 여권 하나 받기도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패스포트 하나 받으려면은 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도장을 36개를 받아야 돼요. 36개. 신원조회 뭐 할 거 없이. 그래서 그 여권 하나 받아도 그것 가지고 또 어디를 여행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든지 한국에서 이제 job들이 없으니까 일거리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해외로 나가려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대학교 졸업하고 일자리가 없고 그러니까는 그 서독에 광부로 가고 또 그리고 저 남미에 농사지러 간다고 그래서 이민으로 그렇게 가고 그랬어요. 그때 고생들 많이 많이 했어요. 그 말도 하나 안 통하는 그런 데를 이제 그냥 무작정 가는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지금처럼 그렇게 돈들 많이 가지고 관광여행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뭐 몇십 불 가지고 뭐 불과 한 2, 300불 가지고 그러고 오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특별히 그 남미에 그 농사지러 간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러고 왔어요. 근데 농사를 짓습니까? 대학교 교육받고 온 사람들인데. 그 뭐 했냐면 옷들, 동대문시장에서 옷들 사가지고 와서 그거 팔러 다니는 거예요. 스페니쉬 하나 할 줄도 모르면서 제가 거기 갔다 온 사람들 그 숙이 쓴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길거리 다니면서 그 벤데도레라고 그래. 그 스페니쉬에다가 이건 물건 파는 그 사람, 벤데도레. 이거를 소리를 외치면서 그러면서 옷을 흔들면서 북을 치면서 그러고 다닙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와서 뭐 말도 안 통하는데 그냥 북을 치고 다니니까 애들이 쭉쭉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그 옷들을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저 파라과이, 뭐 아르헨티나 전부 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처음에 그 자녀들을 그 자기 부모들이 이제 대학교 애들, 딸들 다 공부시켜서 했더니 이제 저 남미에 농사지러 간다고 하는 그 이민 떠나는 그것을 공항에서 이제 배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잘 가라, 잘 가라, 성공해라, 성공해라. 꼭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부모가 배웅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기도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자녀들을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보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야 되는데 아버지 얘네들 좀 도와주세요. 얘네들을 좀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끝까지 내가 얘네들한테 가르친 거 다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다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그 기도 속도 쭉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6절부터 거기 19절까지 쭉 계속이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9절에서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키웠던 이 제자들은 바로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11절에 아버지와 나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유니티를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저희를 보전하와 지켰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 아이들을 내가 없더라도 지켜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14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인함이다. 이제 내가 가면은 얘네들이 내 이 제자들이 아무도 없는 데서 고아처럼 그렇게 이제 살면서 그런데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얘네들을 너무너무 이제 미워하고 싫어할 텐데 그렇게 되는 것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것 마찬가지로 내가 키웠던 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15절에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라. 여기 중요한 키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주님께서 이 제자들 키워서 이제 준비가 다 됐으면 자 그럼 됐다 나하고 같이 천국에 가자 라고 데려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주님은 이제 혼자 가시고 그 12명 중에서 하나는 떨어뜨려 나가고 그 다음에 11명만 주님께서 남겨 놓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 이게 비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저를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 있지만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보존하시기를 구합니다. 뭐예요 이게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려 합니다. 네, 영적 싸움에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기 모든 그 기도의 그 포커스가 이게 뭐 있느냐? 악한 영에서부터 악한 영에서부터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예,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거 확 들어와야 돼요. 이게 요한복음 17장의 전체 그것이 이것이 하나님 이게 세상이 지금 점점 악합니다. 이것을 내가 없더라도 어디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서 그래서 얘네들을 꼭 보호해 주시고 거기서 이길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탄 마귀와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7장의 전체의 그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믿을 성도들에게까지 똑같은 메시지를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와서 이거를 이렇게 같이 그 유니티 합쳐지지 않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그리고 계속도록 그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아시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저희들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그 기도문에 17장의 모든 포커스 영적 싸움의 그 에키스가 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놓치면은 안 돼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그 제가 자세한 거는 다 이것을 스킵하겠습니다. 이 예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이것이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영생을 주게 하시겠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을 받고 성령을 거듭나고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데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악령의 귀신들이고 사탄이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은 천국을 맛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가 거기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훌륭한 것이고 그게 탐나는 것인지 압니다. 그런데 자기는 더 이상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가 그곳에 이제 천국을 가는데 그것이 세민하고 화가 나고 시기가 되고 시기가 질투가 나서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이고 그래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믿음을 더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래서 거짓말해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옥으로 끌고 가려가는 것이 사탄의 그런 그 술책이고 그리고 사탄의 속임이고 그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을 붙들고 끝까지 따라오라 하는 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하신 것이 사탄과의 싸움에 있었어요. 사탄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주님께서 그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이 40일 동안 예수님 곁에 와서 계속 시험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동안에 사탄이 예수님을 힘들게 했죠. 근데 예수님 그것을 다 말씀으로 물리셨죠. 그걸 다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왜 성경에 있느냐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그 비밀들을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또 그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할 때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그 사탄의 공격에서 몸이 아프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이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실질적인 공격이 막 오고 할 때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주위에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그걸 빼, 그걸 그 환경을 보면서 그 주님께서 이미 다 이기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0장 그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둘씩 짝을 줘서 이제 동네에 내보내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그 전부 다 사탄의 종들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리 같아요. 늑대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가면은 이리가 양을 다 잡아먹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보내시면서 세상이 다 이리 거치니까 너희들도 이리처럼 같이 싸우라 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대신 그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질병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시고 사용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나중에 그 제자들이 한때 70명까지 됐습니다. 70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 그래 참 너희들 고맙다 수고 많이 한다 그래서 70명을 둘씩 둘씩 짝을 보내서 이제 동네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서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아픈 사람 있으면 가서 기도해줘라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쫓아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 70명이 두 명씩 짝을 지어서 35개의 그룹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아픈 사람들이 다들 치유되고 그리고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그래서 그 70명이 다 돌아와서 예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다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처럼 그 병자들도 낫고 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 18절에 사단이 하늘로서도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안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70명을 내보내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은 베케이션 간 게 아닙니다. 개 데리고서 산에 저 등산하러 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뒤에서 계속 영으로 중보기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중보기도 하고 계셨을 때 무엇을 보셨냐면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그냥 갑자기 땅으로 내려온다. 그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왔어요. 왜 내려왔는지 아세요? 여태까지 그 사단이 온 세상을 다 컨트롤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었었어요. 네? 누구도 자기네들의 권세를 침범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자기 그 권세를 그 알고 인정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 사탄들을 쫓아서 물리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자기네들의 그 테리토리를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유독 오셔서 그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그 병자들을 치유하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은 귀신들이 알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왜 우리를 벌써 멸망 이그 지옥의 불구동으로 보내시려고 벌써 오셨습니까? 라고 귀신들이 먼저 알죠. 그리고 대신 우리 거기 보내지 말고 대신 저 돼지 떼들에게 보내시오라고 귀신들이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아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70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네들의 그 귀신들을 이게 막 그냥 명령으로 다 해서 쫓아내니까 꼼짝없이 그대로 그냥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났어요. 사탄이. 제가 전에 그 며칠 전인가 제가 2주 전에 그 우리 그 예수님과의 그 동료께 그 삶 이거 하면서 그 나이지리아에 있는 네탄 우처르마 그 사람의 그 간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이 친구가 자기 밑에 4만 마리의 그 귀신들을 데리고서 명령을 했는데 어디 가나 전부 다 이기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교회만 갔을 때 거기서 다 쫓겨나왔어요. 왜 그랬는가? 이게 귀신들의 세계는 철저하게 그 군대식으로 돼서 그래서 명령에 불복 좀 하면은 엄청나게 이들도 고통을 받고 이제 그 아픔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 귀신들의 세계가 그래. 근데 이 그 높은 세계에서 4만 마리의 귀신들을 그 부리고 내리고 명령을 했던 이 사람에게 불복종을 했으니까 화가 나죠. 그런데 귀신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거기는 안 됩니다. 거기 갔더니 너무너무 무서운 그러한 자리가 돼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해 두 번이나 해서 두 번 다 이게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가봤어요. 네이트니스 갔더니 그 안에가 시뻘게 온통 조그만 방인데 시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득 찬 그런 기도하는 몇몇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걸 봤습니다. 이것이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자리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사탄이 보고서 혼비백산에서 난 거죠. 이러한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러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아무나 준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 좁은 길 가는 사람들에게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 귀신 쫓아내고 아픈 사람 치유하고 막 신나게 막 그렇게 그 사역들을 하는데 그런데 포커스가 거기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포커스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너희들이 귀신들이 너희가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씀하십니다. 예? 영생을 가진 걸 훨씬 더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굉장히 그 잘 사겨 들어야만 됩니다. 많은 그 교회나 또 사역자들이 한참 막 그냥 역사하고 막 능력이 일어날 때 온통 거기다 신경을 다 써서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이거에 대한 것을 포커스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한 도구고 툴이고 한 과정이고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님 원하신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래서 그 영혼이 지옥 갈 것을 다시 돌이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가 거듭나서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래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는 이것을 가르쳐주고 끌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그 사역자들의 그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제자들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 중에 이것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그랬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고 여기서 이것은 성령과 그 앞에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기도를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그 특징이 평안이니까 피스니까 절대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연히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그 assurance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절대 절대 흔들리지 마라.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공격을 계속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상황으로 내 몸을 아프게 한다든가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일들이 안 풀어진다든가 자꾸 근심 걱정하고 해서 궁극적으로 사탄이 오는 것은 뭐예요? 훔치고 그러니까 이것을 lie 거짓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accuse하고 그 고자질하고 그래서 우리를 그 훔치고 죽이고 멸망하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사탄의 목적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 오는 것은 우리가 천까지 못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 과정으로 우리에게 속이고 미혹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찔러버리고 이것이 사탄의 그 하는 바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 자꾸 우리의 상황을 보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불만 오고 그리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게 교회들이 이것을 지금 많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느 자매한테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처음 받았어요. 유럽에 있는 어떤 자매들. 목사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딱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고 내가 다시 했더니 조금 그 다음에 좀 길게 썼습니다. 내가 3년 전서부터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그 영적 세계를 아시는 분이 목사님밖에 제가 몰라서 그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에게 그 악한 영이 너무나 심하게 공격을 한다고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없고 부탁할 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부탁을 요청한다라고 해서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책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이것이 지금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누가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 뭐 교회는 다니는 모양인데 교회 가서 그런 얘기는 전부 다 이상하게 보고 또 자기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분은 유럽에 살지만은 한국에도 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예수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간다면 당연히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는 옛날에 있었던 거고 지금은 다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귀신들이 들어옵니까 하고 그럴듯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냥 그대로 수면 좀 먹고 푹 쉬십시오. 자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아스피린 몇 개 먹고 그다음에 쉬세요. 이게 현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지금요, 옛날에 2000년 전에 그렇게 귀신들이 많았으면은 지금은 그 귀신들이 다 현대의 그 문명문화에 해서 다 어디 편호대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점점 더 얘네들이 더 영약해지고 더 스마트해지고 더 악해져서 그래서 얼마나 우리들을 공격을 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귀신들은 이 철저하게 우리들의 죄를 더 먹고서 삽니다. 죄가 많을수록 더 귀신들이 더 악해져요. 이 마지막 때의 사인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이 이 음란입니다. 섹스예요. 근데 그것의 그 변종이 바로 동성입니다. 동성. 이것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나타내는 징조입니다. 이 동성애의 이 변종들이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멸망을 보러 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사인을 왜 소돔과 고모라에 말씀하셨을까? 그 동성애, 이 동성애를 이제 너무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거를 자유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라고 그 교회에서 얘기하고 천주교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고서 같이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지옥을 가면은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을 그 교회에서 질 겁니까? 그 신부가 질 겁니까?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에이즈로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것은 알지 못하고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게 내버려두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그러고 갑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 이러한 귀신들과 악한 영들의 역사를 알고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그러한 그 어떤 자기네들의 신들이 있지만은 유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이것밖에는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예,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렇게 이제 이것을 알고 깨닫는 자들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힘들게 하고 압박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그것에 이것이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남의 눈치 보거나 또 자기 체면 때문에 또 자기 프라이드 때문에 이것을 감추거나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더 당당하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싸워서 이기면은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 그래요.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이런 이런 세계에서 영적 싸움은 가장 쉽게 들어온 것이 이게 컬처예요, 컬처. 예,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이게 빠져들어가고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현대의 그 컬처입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동성애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방신들도 같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중들도 불러오고, 그다음에 그 모슬렘 임맘들도 불러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저하고 같이 그 이집트 목사님 같이 점심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지금 얼마나 지금 이 교회들이 타락을 해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탄식을 하고 있다. 그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보통 기도에서 기도가 올라가질 않는다. 기도가 너무 그냥 꽉꽉 막혀가지고서 기도.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기도하러 올 겁니다. 여기 자기가 수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밤에는 저 폰타나 쪽에 사는데 여기 이 오렌지 카운티에 자기가 바이블 스터디 아랍 사람들을 위한 바이블 스터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우리 매일 밤 기도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틈이 나면 오겠다라고요. 밥 중에 혹시 놀라지 마십시오. 예. 굉장히 기도, 전에 우리 교회 기도하면서 밤에 기도할 때 왔어요. 같이 기도했는데, 이제 저쪽으로 이사 가면서 오질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그 이집트 목사인데, 그런데 굉장히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는 걸 굉장히 사모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목사님이 우리 그 기도 책, 이걸 가지고 이제 아랍어로, 자기가 번역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 일들을 같이 하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신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쓰십니다.
아멘.
예, 이제 이것을 우리가 기도책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예, 그 구원하는 방법, 회개하는 방법, 예수님의 피를 기도하는 방법, 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아랍어로 해서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로 보내고 그다음에 두바이로 보내고 그쪽으로 가면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엄청난 영적 싸움에서 가지고 이기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쓰시고 또 같이 동역하는 자들을 쓰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을 알면 굉장히 엑사이트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죠.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그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그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성도들을 위한 마지막 때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그 기도 거기만 잠깐 보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20절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우리들을 위한 그러한 메시지예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서부터 23절에 그 메시지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부탁을 드립니다. 왜 하나가 못 돼요? 마귀가 뒤에서 자꾸 조장을 해서 그래서 분열하게 하고 그 다음에 더 나눠지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23절 24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아 쟤네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숨겨놓고 계십니다. 여기 보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에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천국에 같이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면 어디서 봐요? 천국에서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천국으로 주님께서 이제 초청해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보도록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버지께 이제 그걸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25절에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마지막 그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사랑으로 주님께서 강조를 하시고 이것을 결론을 맺습니다. 이 사랑은 이게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을 주님께서 내가 제자들에게 주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것을 저희들이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내들도 저희 아내, 미래에 믿는 그 성도들 아내에게도 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성령 하나님의 그 중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우리 힘으로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뒤에서 부채질하면서 서로 이제 싸우게 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판단하고 그리고 서로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서로 감싸고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을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달아서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그 기도 이 기도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그 다음에 우리들의 기도와 그 다음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영적 싸움에서 그 이기는 그것을 우리가 보질 못하면은 이 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서 정말 마지막 때 깨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두 영적 싸움에 이기고 그래서 끝까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우리 볼 수 있는 천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 저희를 위한 기도를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않고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참 고아 같은 이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이리 때에게 양들을 보내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안타깝게 쓰여진 그 기도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저희들이 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이제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받아서 말씀과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과 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서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사탄 마귀들 모두 다 물리치는 그런 우리 모두 되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끝까지 싸워서 이기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올려드린 그 기도를 더 깊이 깨닫고 간직하고 우리도 같이 싸워서 이기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